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IAEA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서방과의 핵 합의에서 규정한 300kg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IAEA 사찰관들이 이란 내 사찰을 원하는 핵시설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를 포함해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 핵 합의 준수에 대해 불인증한다고 밝힌 뒤 발표된 첫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곧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로 일부 유럽 국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어제 프랑스와 영국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회담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장관은 회담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국제협약인 이란 핵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안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참석할 예정이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라 오늘 저녁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신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걸친 이번 순방 중 일본과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을 방문해 무역과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무역에 열려있지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아시아 순방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며 순방 결과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북한 문제와 무역과 관련해 중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어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따르면 북한 측 추격조는 어제 차량을 몰고 판문점 JSA를 통해 망명하던 북한군 병사를 향해 최소 40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 병사는 최소 6곳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병사가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인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차량을 몰고 왔으며 도중 차량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차량을 버리고 계속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적어도 43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는 하루를 지진 피해자 추모일로 공식 지정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이란 북서부 케르만샤주에 집중돼 사망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자국민 7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2003년에도 케르만주 동부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2만 6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스티브 보이드 차관보는 어제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찰에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클린턴 전 장관의 비밀정보 취급에 대해 조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방수사군이 수사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7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클린턴 재단 사안을 조사할 특별 검사 지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한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영내 안정을 위한 정례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 미국 상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만든 무기와 군장비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에리트리아에서 발견됐다고 유엔 산하 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모레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7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현장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 the aim of returning to serious and meaningful negotiations.
케켄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지난 60일 동안 도발하지 않은 것을 대화로 이어질 긍정적 신호로 간주하느냐는 D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60일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이는 조세빈 특별대표의 생각이라면서도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 같은 60일 조건이 국무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려는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겠다는 게 미국이 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고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거나 휴전협정에 따른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낼 핑계를 찾고 있지도 않다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운반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단지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인들이 독재 정권 아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을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가 북한 인권 실태를 좌시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ld's worst violators of human rights, inflicting immeasurable suffering on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세계 인권 선언 등에 명시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며 국제 인권 감시관에 제한 없는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including those reflec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 행동은 평화적 해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그들의 국가 목표인 핵무장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하든지 아니면 자국민을 계속 빈곤과 고립에 처하게 만들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북한이 60일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미국이 제시한 60일 도발 중단 제안에 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긴 시간 도발을 중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60일 넘게 잠잠했던 시기는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가속화했던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북한은 짧게는 5일, 통상 20일 내외 간격을 두고 자신들의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북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후 올해 2월 같은 장소에서 북극성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까지 북한은 110여일간 도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시기만을 놓고 볼 때 공교롭게도 북한의 도발이 60일째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과 비슷한 때입니다. 북한은 또 올해 5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7월 4일 사이 40일 가까이 잠잠했었고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도 비슷한 기간만큼 도발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4월 28일과 5월 31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이 간격인 33일,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29일, 그리고 3월 18일과 4월 15일 사이에 28일이 그 다음으로 긴 공백기였습니다. 지난해는 첫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부터 마지막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224일 동안 평균 15일에 한 번꼴로 도발이 있었고 올해는 215일 동안 평균 14일에 한 번씩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감행됐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60일 도발 중단은 공백기가 두 번째로 길고 이 때문에 다소 이례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10월부터 2월 사이 도발을 하지 않았던 과거 전례와 비교한다면 큰 의미를 두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무기실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통상 4분기는 조용하게 지나갔었다고 말했습니다.
So one needs to remember that there are important events after the start of the new year.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해가 시작된 직후, 특별히 1월 6일과 9일 사이를 비롯해 2월 초, 4월 등 북한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60일 도발 중단을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자 하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기간 북한이 무기 실험을 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를 과장해서 해석하고 싶진 않다고 노퍼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진지한 토론이나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다면 선의의 제스처로 협상 기간 동안 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할 것이라는 점과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발표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60일 도발 중단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제기됐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is is not an effort to get our attention. This is not an effort to somehow provoke us or rattle us.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We've seen time and time again.
미국의 관심을 끌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도발하거나 화를 돋우려는 게 아닌 무기 실험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 또다시 발사를 하고 핵실험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를 반복하는 점을 우리가 자주 목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목적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올해 국제전략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기 실험을 군사적 의도와 연결시켰습니다.
The pace of testing clearly suggests that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It is not simply a cry for help.
무기 실험 속도로 볼 때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던 1994년부터 2007년 사이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17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5번의 핵실험과 8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시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앞서 조샘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멈추면 이를 대화를 재개할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미국이 조만간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협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협상을 위해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영내 안정을 위한 정례적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를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이 핵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한 합동군사훈련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훈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론 타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은 13일 미국의 군함과 비행기, 잠수함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벌인다며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3일 미국과 한국군의 합동군사훈련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핵전쟁 장비가 사용될 준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대사는 또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전쟁 장비를 들여오는 전쟁 연습을 하며 미처 날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인 미국의 핵전쟁 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유엔 헌장 99조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주목을 받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한 양국 해군은 11일부터 동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은 14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함과 니미츠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등 항공모함 3척과 이지스함 11척,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 등 7척이 참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이번 훈련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이 내년 2월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 분쟁과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13일이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 동계 올림픽 휴전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로 예정된 장애인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기간에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뒤까지 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50일 동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한 건데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140여 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건설입니다.
네, 이 결의안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처럼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엔 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엔이 이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건 지난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 올림픽 때였는데요. 올림픽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기간에 전쟁을 중단했던 전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의안은 이후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매 2년마다 채택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의안이 특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록 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두 달 남짓한 기간이지만 분쟁과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뿐 아니라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의안에 한반도 상황을 감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선수와 관계자 등 모든 올림픽 참가자들의 안전한 통행과 참여,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개최 올림픽의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스포츠와 여타 분야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만큼 북한이 준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만일 북한이 올림픽 기간에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북한은 불참할 것이고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는 일부 나라들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관광객도 대거 유치한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을 포함해서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동의했고요. 또 아직까지 올림픽 휴전 결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이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시점과 겹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 무렵에 연례 합동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훈련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긴장 완화 여부의 핵심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훈련의 일정이나 규모 조정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북핵 국면 전환과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인데요. 설 연휴가 올림픽과 겹치는 점을 감안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출전권을 얻지 못해 불참했는데요. 이번에는 남녀가 한 조가 돼서 겨루는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따낸 상태입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참가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어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번 결의안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평화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다며 결의안 채택을 반겼습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고립 압박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과 관련해 독자 제재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반응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이 북한의 미래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0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을 역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 할 필요성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영국 역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촉구한 대북 공조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회원국들의 독자 제재를 보완해 북한에 더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캐나다의 대북 압박 조치를 소개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이미 강력한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인도주의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북 수출과 수입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며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며 모든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하도록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게리 로크 전 미국 상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로크 전 장관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데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상무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중 대사를 역임했던 게리 로크 전 장관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를 이번 순방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t's too early to tell. The reports are that he's had good meetings with the various leaders of the region.
지금 말하긴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과 좋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대화와 개인 간 소통은 아주 중요하며 이것을 대신할 만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에서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고 시간이 아직 다 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주목합니다. 또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대북 수사를 자제한 것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don't think anyone should have expected a major announcement public.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이나 전략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합니다. 미중 양측이 평화적 해결 의지나 대북 제재 이행을 재확인한 건 좋았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북한과의 무역 단절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두 정상 간의 이른바 구두 약속 등이 있었을까요?
When President Trump met with President Xi early on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t Mar-a-Lago. President Trump said that he woul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마라라고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도한 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혼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 나라들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 또한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능력에 회의적입니다.
대중국 관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문제입니까? 무역 문제입니까?
Well, those are the two big issues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right now. Obviously, America's national security.
두 사안 모두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북한은 불안을 초래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는 매우 무자비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지난 20년 동안 극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고 해외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법과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일자리와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양측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 측과 이 북핵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Well, he linked it during their meeting in Mar-a-Lago, and of course, China was not able to, as President Trump hoped, solve the North Korea.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거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들은 현재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 이런 무역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하는 건가요?
I think that well first of all calling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would have defied logic because
먼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칫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미국 내 많은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승자도 없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관측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큰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에게 북핵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Well, he certainly was very complimentary of President Xi as well as China and the Chinese people. Quite a departure.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생각하면 확실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을 칭찬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주면서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받지 못한 전례 없는 의전을 베풀었죠.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또 중국은 1대1로 계획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과 시 주석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하므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측면에서 시 주석이 국제적인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요구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걸까요?
China has made some suggestions on how to lower the temperature and how to restart negotiations, but the United States has rejected.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쌍중단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부시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지난 10수년 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같은 걸까요?
Well, so far it has taken actions against very small banks in China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So China is
지금까지는 북한과 거래하는 아주 작은 중국 은행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북한 정권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단순히 북한 주민들만 어렵게 할까요?
아시아 순방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수사가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이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하는 걸까요?
I don't see the less inflammatory rhetoric by President Trump as signaling a change in the approach.
트럼프 대통령의 누그러진 수사가 대북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고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항상 보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적대적인 역할을 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요? 지금 대북 접근법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를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미북 간 대화 시작이 가까워진 거라고 보십니까?
Well, all of these words are encouraging, but whether it means what it means is unknown, and I don't think we should try to speculate and predict.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정말 대화의 시작을 말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의 발언을 바탕으로 섣부른 회의나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기대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끝났습니다만 이 뭔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I think the most critical thing we can take away from the trip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is the president's statement that there is still time to solve.
저는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꽤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가 유효하다고 말하는 틸러슨 장관, 또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혼합된 신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그것을 바란다면 외교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대북 발언을 꼽으라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게리 로크 전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평가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어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극적인 탈출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북한군이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을 향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병사는 VOA에 북한군 신병들의 충성심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군대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14일 전날 북한군 군인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망명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이 망명을 막기 위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1명이 차량을 돌진하여 하차한 다음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식별하였고 이때 15시 14분에 이동이 식별되었던 3명과 적 4초소 방향에서 증원되었던 1명, 즉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군 4명이 AK-15총과 권총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군인을 구출한 뒤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몸에서 AK 소총탄과 권총탄 5발이 나왔다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며 AK 소총탄을 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발사한 총탄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망명한 북한군 군인은 현재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 군인이 하전사 군복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망명 사건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 교전 수칙에 관한 논란이 한국에서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14일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교전수칙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은 의원들에게 공동경비구역 교전수칙은 한국군 초병에 대한 위해 여부와 위기 고조 등을 동시에 판단해 대응한다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이 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군에 수십 발의 총격을 가했는데 한국군이 감시만 하고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SA에서 우리 MDL 우리 쪽에 북한의 총탄이 아마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계태세,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국군이 북한군에 응사했다면 망명한 북한군 병사의 부상이 덜 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교전수칙에 따르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 대응사격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한국군이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앞서 14일 보도자료에서 북한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고 다른 북한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합참은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총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탄 장소가 어디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와야 대응사격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을 추가로 위반했다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몇 년 전에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출신 정대현 씨는 14일 VOA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모 사격이 오히려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군인에게 더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모 사격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모 사격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군 넘어오는 기순 영사로서는 굉장히 넘어오기 전까지 아무래도 적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막 총을 쏘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좀 넘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힘스럽게 해봅니다. 네.
정 씨는 또 북한군은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군인을 보면 상관의 명령 없이 바로 총격을 할 권한이 있다며 총격을 당한 군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망명을 시도하는 주요 이유는 배고픔과 한국에 대한 동경, 상관과의 불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동경비구역의 군인은 출신 성분이 아주 우수한 가정의 자녀들이 배치되지만 군대에 대한 신병들의 불만은 출신에 관계없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아직까지 많은 갈등을 겪어요. 네, 이게 과연 10년 동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그런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이 네,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온 친구들 중에 보면은 굉장히 어릴 때 넘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이 아니라 장마당에 의존해 성장해 자신도 장마당 세대로 불린다는 정 씨는 배고픔과 한국에서 보낸 전단을 꾸준히 읽은 뒤 한국 사회를 동경해 망명을 결정했고 현재는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네, 굶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밥을 주는데 하루 그 규정 공급량이 800g 정도 됩니다. 네, 사실 그 800g이 다 나오면 군인들이 그 정도로 막 영양실조까지 걸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후방 물자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한테 마지막에 네, 가야 할 식량이 800g이 아니라 한 많으면 500g 정도? 그것도 뭐 잘 공급되는 거고요. 400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을 주면서 너희는 다른 중대에 비해서 굉장히 잘 먹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군대를 여러 번 방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 비교가 안 되죠. 뭐 전투복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뭐든 보급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근무 환경이라든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몽땅 자율 배식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 그렇게 굉장히 잘 먹잖아요. 공급 잘 나오고 뭐 한국 군인들은 건빵 같은 걸 뭐 싫어서 막 먹기 싫어서 맛없다고 안 먹더라고요. 제가 군에 가보니까 저희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건빵이 정말 없어서 못 먹고 그리고 딱 정해진 양의 식사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그 어린 친구들의 이렇게 배를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그걸 먹고 이렇게 빡센 군생활을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정 씨는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 군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보다 북한군이 설치한 고압 전류가 두려워서 휴전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가르치는 거짓교육, 즉 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은 엄청난 고압이 흐르고 망명하면 정보만 빼낸 뒤 사살한다는 거짓말이 여전히 북한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한국에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꿈을 쫓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13일 망명한 병사가 완쾌돼서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를 위해서 정말 한국에 오니까 여기에 오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서 저한테 만약에 그때 5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았을 것 같은데 배고픔 따위는 없는 세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군인들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탈북 대학생 조셉 김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셉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나를 찾기 위해 나섰던 탈북행, 그리고 중국에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탈북 1년 만에 난민 자격을 얻게 된 조셉 김.
영사관에서 4개월 동안 잘해줬어요. 밥도 맛있는 거 제공해주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그 군대 경호원분들이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저희한테 와서 뭐 사탕도 주고 뭐 피자도 조금 주고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항상 뭘 주고는 자기네 그 팔을 보여주면서 근육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재밌는 기억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는 여기서 언제 나가지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아 지금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기다림은 조셉을 포함한 다른 탈북자 청소년들에겐 기대와 두려움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는 날짜가 결정됐을 때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 처음 닿았던 땅.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다섯 명의 철부지 소년들은 모든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려서 느꼈던 게 아 여기는 공기가 정말 맑구나. 그리고 그 옐로우 택시 있잖아요. 그 볼드잖아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왜 황당했냐면요. 저 영사관에 있을 때 그 총영사님의 그 차가 볼드였어요. 저 거기 맨날 가서 보고 아 나도 미국 가면 이런 거 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와보니까 미국에서 택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좋은 차는
그러나 그런 흥분도 잠시. 조셉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형제 같았던 북한 소년들과 헤어지는 시간이 힘들었다고 기억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 헤어져야 한다. 각기 알아서 신인의 도착지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 또 1년 거의 같이 살았던 친구들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북한에서 온 거예요. 친구들이었는데 그 헤어진다는 게 그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었고요.
회복 후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기에 조셉은 그렇게 친구들과 힘겹게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도착한 조셉은 자신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중 나온 분이 통역하는 분하고 소셜워커 캐톨릭 체리티에서 나오신 분인데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되게 사랑이 많은 소셜워커셨어요. 네.
조셉을 마중 나온 이 남미 출신 여성이 리치몬드 지역으로 도착하는 난민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건데 미국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이 특별한 분과 1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중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 서부에서 중부를 거쳐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 도착한 조셉의 최종 목적지는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을 돌봐주는 포스터 페어런트, 미국인 양부모의 집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부모가 필요한 어린이나 이민자 어린이 이성년자 27만여 명이 포스터 페어런트를 만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얻게 됩니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워싱턴 DC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맡아 키우는 포스터 페어런트가 되려면 21살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일정 시간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시민권자는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조셉 김 씨도 이런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포스터 페어런트 가정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공부라는 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아, 그렇죠. 나누기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언제였어요? 북한에서.
2002년도.
그게 소학교?
소학교, 네. 근데 소학교도 제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밥 못 주는 날에는 저희 아빠도 엄마도 학교 가라고 강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이 낯설기만 했던 조셉에게 미국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속으로 미쳤냐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고등학교를 가라고 지금 말도 못하는데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미안해서 목표 없이 학교와 집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조셉 씨는 미국에서 첫 번째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셉 씨가 출연한 테드 강연에서도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제가 하루는 학교 갔다가 왔는데 배고파서 저녁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 그 포스터 페어런트가 치킨윙을 만드셨어요. 그 저녁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딱 봤는데 많지 않아가지고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눈치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그 양아 포스터 아빠가 그 되게 크세요. 우리야 흑인이시고 눈도 동그랗고 막 저 자신의 치킨을 저한테 주시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했고
보통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아무것 아닐 수 있었던 일상적인 순간이 조셉에겐 너무 특별했습니다.
눈치 보면서 염려했던 걸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분명 아빠가 친아빠가 있었는데 그리고 저 친아빠도 저를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자신의 밥 절반을 나눠주셨어요. 그렇게 같은 방법을 하시다 보니까 굶어 돌아가셨잖아요.
닭튀김 한 조각, 아니 양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조셉에겐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아빠가 봤을 때 부끄럼 없는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생각한 게 여기서 공부라는 거 해보자. 그리고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한 조셉은 그 후 3년 동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받는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1년을 앞두고 예상치 않은 일을 겪게 됐는데요.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가운데 하나인 SAT로 인해 한 번의 큰 슬럼프, 부진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SAT는 미국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학습 능력 시험으로 한 번 시험을 칠 때마다 4시간이 주어지고 지금은 총 600문항으로 바뀌었지만 조셉 씨는 2,400문항을 풀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만 점수를 잘 받으면 하버드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줄도 몰랐고 점수가 그때 990점.
3년 동안 학교 시험에만 몰두했던 조셉에겐 넘을 수 없는 산 같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량의 문제를 푸는 기술은 익히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셉은 당시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 듯한 삶을 살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탈북 대학생 조셉 김 씨의 세 번째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네 번째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